지난 주간은 좀 많이 힘드셨죠? 우리나라가 축구 지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또 젊은 소방관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마음 여러 가지 우울한 부분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번 축구의 패배의 원인이 뭔가 할 때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술의 부재였다.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나라 백성으로 살도록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방법을 쓰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재단을 세우거나 조직을 만들거나 저서를 내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열두 사람을 제자로 부르셔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바로 이 사역에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 나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르신 열두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특별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셨을까요? 이것은 오늘 우리와 적용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이유가 뭘까? 그리고 나를 지금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돌아와 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바르게 응답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셨는가? 첫 번째로 기도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러 가셨다는 사실들을 자세하게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꼭 기도하신 분이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한 8번 정도 그렇게 언급해 줄 뿐 아니라 누가복음 11장이나 누가복음 22장에 기도에 대한 비유나 또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이런 내용들은 누가복음 밖에는 나오지 않는 독특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무슨 공개 모집하거나 특징이 있거나 그들을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이 제자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는 이것이 다른 곳과는 조금 다른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산으로 가서 기도했다는 것은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것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산에 올라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도 기도하셨고 마귀시험 받을 때도 기도하셨지만 그들은 주로 해변이나 그리고 들판에서 광야에서 기도를 하셨지 산으로 올라가시진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 비중이 예수님의 사역에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서대학교 최정건 목사님 해석에 의하면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 중 가장 특징적인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기도에는 하나님께라는 표현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께라는 이 표현을 써서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그는 두 가지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라는 것을 목적격, 헬라어 문법에 목적격으로 사용할 경우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렇게 우리가 평소 이해하는 대로 되지만 이것은 헬라어 문법상 소유격으로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번역을 다시 한다면 하나님의 기도로 그는 밤새도록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번역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읽고 지나갈 수 있지만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소원이나 우리의 안타까움을 담아서 하나님께 보통 드리죠. 이것을 우리들의 기도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택하시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기도를 산에서 밤이 새도록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나의 기도에 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뜻을 담기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얼만큼 어려운 문제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기도할 때 누가복음 22장 42절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리고 44절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내 원이 있고 아버지의 원이 있습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여러분 이때는 얼마나 자기 뜻을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 나름대로 계획이 있고 기준이 있고 그리고 선택이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이기 지금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도를 내 기도로 받아들여서 그 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얼만큼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었기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언급하는 중에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셨다. 예수님의 순종, 바로 이 순종이라는 것이 그토록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그렇게 말씀하는데 내 몸을 친다는 이 단어 휘포피아조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어떤 표현을 쓸 때 쓰는가 하면 뭐 더 쉽게 말씀드리면 권투할 때 상대방이 이 사람이 자기를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눈두덩이 있는 데를 정말 이게 넘어지도록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힘차게 때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했을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뭡니까? 내 뜻이 있지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겪어야 될 고통은 어떤 고통인가 하면 눈덩이에 피멍이 들도록 나를 스스로 쳐서 내려놓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토록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마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는 열두 제자의 명단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명단 중에는 자기를 팔아서 고통스러운 십자가로 넘길 가룟유다라는 사람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배신할 사람하고 심지어는 자기를 팔아서 감옥에 집어넣을 사람하고 사업을 동업하겠다고 하는 분 여러분 중에 있습니까? 자녀도 아마 보지 않을 거예요. 그 자녀의 속셈을 알고 그렇다면 아무리 자녀를 알지라도 가까이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가룟유다가 자기를 팔아서 십자가에 넘길 것을 알았어요. 가룟유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실패할, 일을 맡겨도 실패할 이 베드로라는 사람도 여기 나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이 맨 처음 나오는 거 보면 아마 베드로라는 이름에 더 많이 이 관심이 가졌고 비중을 가졌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실패할 사람에게 일을 맡기거나 실패할 사람과 동업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실패한 사람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배신한 사람 아닙니까? 말씀드리지만 배신한 사람은 내 몸이 알아요. 배신할 사람은 내가 용서했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저 앞에서 걸어오면 내 몸이 알아서 저절로 피해요. 만나고 싶지 않아요. 함께하고 싶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것이 배신한 사람에 대한 사람의 일반적인 감정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다 어떤 제자들입니까? 위기와 어려울 때에, 위기와 어려울 때에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갈 제자들이라는 걸 알 때 예수님이 선뜻 바로 이 사람들을 제자 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 제자들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왜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셨는지 저는 아직도 이유를 몰라요. 여러분은 아시는가요? 왜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주님을 믿게 하셨고 주님의 제자로 나를 부르셨는지, 왜 이 바쁜 시간에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함께 봉사하고 섬기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시는 분이 계시나요? 그런데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저는 제 같아도 저를 선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 자신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중에는 실패자가 없나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주신 가정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든 분들은 없나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주신 생명을 정말 하나님께 주신 귀한 이 사역들을 스스로 망치고 실패한 분들은 없나요? 어쩌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상치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짓밟으며 내 뜻을 세웠던 그런 배신자는 없나요? 아니,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고개를 돌리면서 뒤돌아서서 다른 길로 갔던 분 없나요? 우리의 삶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요? 그런데도 왜 그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밖에는 표현을 못합니다. 일방적으로 베푸시던 하나님의 사랑, 그 표현밖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왜 나를 구속해 주는지 난 알 수 없다가 그 찬송이 아니라 내 삶에 나를 통해서 나를 정직하게 직면할 때 바라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그러시면서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를테면 예수님은 가망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아닙니다, 거절할 만큼 우리에게는 허점과 단점과 그리고 치명적인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저희들은 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를 부르셔서 제자 삼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지금도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응답하는 믿음의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두 번째로 이 제자들을 새로운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기도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래서 제자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12명의 제자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것이 12지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만든 것은 지금까지 내려오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공동체를 주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과 본문 이후에 대한 말씀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나라고 선포하시고 손 마른 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신 것 때문에 11절 보니까 노기가 가득하여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마태복음 보면 어떻게 죽일 것인가 의논하는 그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잠깐 보면 19절까지 내려가면 17절 가니까 예수님께서 평지에 서시고 산에서 내려와서 평지에 서시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인 사람들에 대해서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 그리고 세례요한 때는 안 보이던 두로와 시돈 이방인들입니다. 해안으로부터 많은 온 백성들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임이 있습니다. 열두 제자의 그룹들과 이 모임들. 근데 이분들은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왜냐하면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 예수에게 능력이 있고 예수의 말씀이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이들이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주님을 붙잡기 위해서 몰려나온 사람들, 세부리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드신 12명의 공동체, 대단한 사람들도 보이지만 이 사람들은 공동체가 될 만한 아무런 이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려볼까요? 베드로처럼 다혈질이면서 충동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룟유다처럼 영리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릴 사람도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처럼 자리에만 탐을 내는 사람도 있었고 당시에 비난받는 세리 마태를 기회만 있으면 민족의 반역자인 세리들을 칼로 죽이겠다고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니는 열심당원도 있었고 세리 마태도 있었습니다. 모든 일에 회의적이고 냉소적인 바돌로매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엇이든지 믿지 않고 의심하는 도마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같은 직장 동료가 있는가 하면 학력의 차이도 나고 사상과 이데올로기도 다른 사람들, 목적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질이 불같은 사람도 있었고 소극적이고 쉽게 변화될 수 없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집안을 뭐라 그럽니까? 콩가루 집안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이라고 생각하세요?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가장 쉽게 정의를 내리면 집에 들어가고 싶은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집에 머물고 싶은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가정은 가정이 아니죠. 집에 머물고 싶지 않은 가정은 가정도 아니죠. 그걸 보고 콩가루 가정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 공동체가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에서 속해 있어도 탈퇴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 공동체로 만들어지던 이유는 어디 있었을까요? 바로 오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수님께 권세가 있고 예수님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모이던 그 사람, 바로 그들 속에는 예수님과 함께함이 있었습니다. 이걸 좀 자세히 설명해주는 말씀이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데,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들이 제자 공동체가 되고 예수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제일 우선적인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것.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가르침을 받는 것, 가르치는 것을 그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그들도 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그들도 함께 배워서 행하는 것, 바로 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품이 변화되고 습관이 변화되고 자기의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삶의 의미가 달라지는 놀라운 변화들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그함에 그들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갈 때 그들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서 그들로 하여금 전도하고 싶은 마음, 사람의 마음을 바꾼다는 것 쉽지 않잖아요. 전도하는 것 쉽지 않잖아요. 전도하게 되고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행할 수 있는 것,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죠. 교회에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을 봅니다. 보면 좀 남다른 데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자기의 시간들을 많이 투자하는 분들, 많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혹 그렇지 않은 분이 있어요. 그분 본심 자체가 성실하세요. 또 순수하세요.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맡은 일은 책임감 있게 해내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관찰해서 오랫동안 살펴보면 이런 분들은 오래 못 갑니다. 그리고 쉽게 포기합니다. 쉽게 실망하고 쉽게 낙담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 일은 육적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육적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과 함께 거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은 없고 열심을 내어서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번아웃 되는 겁니다. 다 지쳐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왜냐하면 이걸 물어보면 그분 자신이 성실하지만 세상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바라보면 참 좋은데 열매가 그렇게 아름답게 열리질 않아요. 육체의 열매를 많이 맺는 경우를 봅니다. 올인을 하기 위해서 관계들이 깨어지고 무너진 것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자라기 위해서 더 큰 어려움들을 만드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열매가 이렇게 육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과 동거하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결과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말씀한 다음에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이렇게 자라신 분들은 추수하고 나면 겨가 얼마나 높이 쌓여집니까? 대단한 것 같죠? 근데 바람이 한번 회오리 바람이 확 지나고 나면 등겨가 어디로 사라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헛된 일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없이 사역할 때, 주님 없이 섬길 때, 주님 없이 신앙생활할 때,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만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께 배우겠습니까? 주님께 질문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과 가까워지게 되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때 우리의 다양한 개성은 다른 점이 아니라 다양성으로 바뀌게 되고 우리의 연약함은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기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하게 하셨으니까 자기를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능력으로 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하는 것을 많이 강조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반발이 일어나요. 저 사람이 했다 할지라도 세상은 쉽게 인정하나요? 자기 의의가 점점 강해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을 이루기에 바쁜 거죠. 그러기에선 어떻게 할까요?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열심이 기도와 말씀보다도 넘친다면 약간 일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지. 이번에 내 목자 때문에 목자한다고 힘들었는데 저 말 듣고 보니까 내 힘에 겨운 거야. 난 그만둬야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시라는 겁니다. 주님께 주신 힘을 공급받으시라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일할 때에 나의 열매가 아니라 주님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고 바로 그 일은 내 성품을 바꾸게 되고 내 습관을 바꾸게 되고 나로 하여금 인생을 보는 복과 넓이가 달라지고 깊이가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바로 이 제자들을 그런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는 사도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부름받은 열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사도라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사도의 헬라인 아포스톨로스라는 이 단어는 어떤 자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어서 파송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아포스텔로의 명사형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사도라고 이래 부르는 것은 기능적인 면을 많이 강조하죠. 누가는 12명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표현을 자주 했는데 누가복음에는 6번, 사역이 시작되는 사도행전에 가서는 28번이나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주께로부터 받은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세상 속에 파송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가진 사명이 뭘까요? 바로 복음을 증가하는 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가하는 사람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라는 사명을 이렇게 세웠을 당시에, 그 당시 20년이 넘었죠. 그 당시에는 이런 개념 자체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특히 선교를 하기 위해서 해외로 오지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선교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유행이 되고 있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보고, 어쩐 특별히 뭐 성교학 쪽에서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성교학에도 이런 개념이 한국에는 별로 없었고, 뭐 학자들 간에는 모르겠으면 경류가 된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꼭 오지에만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오지로만 파송할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때 유행했던 아주 감동적인 말이, 보내든지 가든지 하라, 그 말을 교회에서 자주 썼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이 말씀을 듣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를 그 오지로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이루어져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가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뭐 결혼 생활도 꽤 오래 했지만은, 되돌아보면 내가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제대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자격이 있었을까, 능력이 있었을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가정으로 보내셨는데, 또 교회도 생각해 봅니다. 참 좋은 성도님들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셔서 지금까지 여러분을 섬겨왔는데, 정말 나는 여러분을 섬길 만한 자격이 있는 목사로서 살아왔는가? 솔직히 고백하면 겸손을 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격이 없습니다. 이건 제 친구들이, 제 동기들이 압니다. 너 아직도 동안교회 있니? 뭐 이렇게 질문하는 그 속에는 너 그럴 줄 몰랐다, 뭐 그런 생각이죠. 당연하죠. 뭐 그것 때문에 뭐 다르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때, 아, 하나님께서 오지로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정으로 보내셨다. 이 가정이 참 저는 후회되는 부분도 많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나를 파송해 주셨다. 나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다. 예, 그 생각을 할 때부터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불행한 것은, 이게 결혼 초창기부터 이런 마음 가졌으면 제가 이렇게 안 살 건데, 비교적 최근에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얼마나 미안한지 모릅니다. 자녀한테도 미안하고요. 여러분, 우리를 가정으로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직장으로 보내셨어요. 파송하셨어요. 그리고 이 시대 속에, 이 민족 속에 주님 보내셨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의 의와 희락과 화평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이 고민이 제 고민만이 아니라는 걸 뒤에 알게 됐어요. 서구 교회론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받는 영국의 신학자이면서 인도의 선교사였던 레슬리 뉴비긴 선교사는 자신은 오랫동안 영국에서 파송받아서 인도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오랜 시간 동안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던 영국은 자기를 파송했던 그런 영국이 아니었습니다. 세속주의에 물들면서 영국 자체가 이미 선교의 대상지로 바뀌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는 선교의 개념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셨는데, 파송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파송받은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 누가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뭡니까? 제자들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날이 언제입니까? 주님 언제입니까? 그거는 너희의 상관할 바가 아니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바로 이 예루살렘, 쉽게 말하면 우리의 가정, 내 삶,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루살렘과 그리고 유다와 온 열방 끝까지 내 복음을 증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사모하셔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 이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내 가정을 섬길 때에도 정말 주님께서 파송한 사람으로 내가 아내로, 남편으로, 자녀로, 부모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를 교회로 파송했습니다.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직장으로 파송해 주셨습니다. 단순히 가서 일하는, 벌어먹고 사는 그런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파송해 주셔서 그 직장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는 것, 그건 우리 능력 밖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주의 성령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됩니다. 20세기 최고의 설교가면서도 현대 기독교 지성을 대표하는 존 스타트 목사님은 그의 책 제자도라는 그 책에서 윌리엄 템플이 셰익스피어를 예를 들어서 한 말을 인용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햄릿이나 리어왕 같은 희곡을 주고 그런 희곡을 쓰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다. 셰익스피어는 할 수 있지만 나는 할 수 없다. 내게 예수님의 삶과 같은 삶을 보여주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 수 있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나 셰익스피어의 재능이 내 속에 들어온다면 나도 그처럼 희곡을 쓸 수 있다. 예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온다면 나도 그분처럼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도록 사모하셔야 됩니다. 붙쫓아야 됩니다. 그리고 구하셔야 됩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할 때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동훈 목사님의 마가복음 이야기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났을 때에 독일 슈바르츠 발트라는 작은 도시의 한 교회에서 마을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교회 마당에 있는 예수님의 상태문이었습니다. 폭격을 맞아서 하필이면 예수님의 두 팔만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떨어진 두 팔만 복원시킬 것인가? 아니면 아예 다시 만들 것인가를 두고 토의하는 중에 누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폭격 맞아서 두 팔이 없는 예수님의 상을 그대로 놔둡시다. 그 대신 그 밑에 이렇게 우리가 쓰십시다. 예수님은 당신과 나의 팔을 필요로 하십니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이 팔 없는 예수님의 상이 유명하게 된 것이 바로 이런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도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공동체, 우리의 가진 개성, 우리의 가진 성격, 각기 다른 목적, 이것 가지고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 성품을 다스려 주시고 내 습관을 붙들어 주시고 나로 함께 하셔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삶의 현장을 하나님께로 만들어가는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손이 여러분의 손을 필요로 합니다. 주님의 발이 여러분의 발을 필요로 합니다. 주님의 시선이 모으는 곳에, 모아지는 곳에 나의 삶이 깨달라는 간절한 기도와 함께 성령으로 충만한 한 분 한 분 되셔서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허물과 죄가 많은 나를 부르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신비로운 놀랄만한 이 일에 해답을 저희들은 모릅니다. 주님의 은혜라고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돌아볼 때에도 그 일에 자격 없는 사람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부름 앞에 응답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머무는 곳이 삶의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역사 이루어지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제자 삼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